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네.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예배 그 시간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아세례식도 있고, 또 성찬식도 있지만, 예배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 이곳에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우리 싱글 청년들도 있죠. 예. 자, 연애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연애를 하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연애를 하신 유아자매님, 연애를 하려면 중요한 게 뭔가요? 네, 딩동댕, 답이 나왔습니다. 연애를 하려면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 동의하시나요? 예, 연애를 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예, 그 오묘한 누구도 모르는 그 타이밍, 타이밍이 그때가 딱 맞아야지 돼요. 한 사람만 마음 있어도 좀 어렵죠. 또 내가 있다가 없어졌을 때이 사람이 갑자기 생기면 또 곤란하죠. 또 있다가도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예, 그걸 잘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20대를 방황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연애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아, 타이밍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 40일 하나님의 때. 자, 오늘 말씀이 있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16절에 배경이 나와 있죠. 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죠.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 되었습니다. 예, 세 번역이에요. 40일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야이 사울의 졸개들아 야너 사울 뭐 아무것도 아닌 거난내 따까리나 돼막 이렇게 막 조롱한 지 40일이 된 거죠. 예, 40일 동안 욕을 먹고 있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40일 동안 욕을 먹은 거예요. 그게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은 믿음직한 장수였어요. 왕이었죠. 이미 키도 한 사람 얼굴 하나 있을 만큼 이제 굉장히 컸고 2m 가까이 된 장신이었고요. 이미 사울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증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죠. 쥐가 되어 버렸어요. 골리앗은 고양이, 이스라엘은 쥐가 되어 버렸어요. 아무리 사울이 대단해도 골리앗 3m, 예, 어릴 때부터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서는 다 쪼그라붙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골리앗이죠. 몹시 떨기만 하였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broken 됐어요. 예,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죠. 내려앉았죠. 자, 골리앗이라는 고양이 앞에 생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40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40일째 됐습니다. 자, 성경에서 40 이라는 숫자가 종종 나옵니다. 예, 자주 나와요. 4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가 41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41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41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모세가 마흔이 되었을 때, 40이 되었을 때, 그 민족이, 자기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핍박받는 것에 분노해서 살인을 저질러요. 예,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40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년 동안 유리했어요? 40년 했어요. 40년이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재밌죠? 자, 사무엘상에도 이 40이라는 숫자가 한번 나왔어요. 예,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면 더 눈여겨보게 되지만 아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엘리가 죽은 때가 있어요. 두 아들이요 전쟁터에서 죽고 언약궤가 빼앗긴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라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심판의 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40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컬러널 라지 거란 숫자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사심은 강조해서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금식한 후에 사단이 나타났죠?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광야에서 나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40일. 하나님의 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섭리의 때고요. 하나님이 심판 내지는 축복하시는 때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때 41이에요. 하나님의 때. 자, 역사는 인간이 계산하고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이 컬러널 라지컬한 이런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을 바라보는 디파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컨셉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칼라날 라지컬한 순서적인 직선적인 시간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직선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에서 직선적인 수평적인 시간이 있고요. 우리가 시간 얘기할 때는 대부분 그 시간을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시간이 있냐면 이벤트, 사건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빵!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각자 살아온 연수가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나이를 얘기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섯 살은 칼라날 라지컬한 순차적인 시간의 조합이지만 그 다섯 살을 상징하는 한 이벤트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아파트 앞에서 문이 잠겨서 똥을 싼 그날, 그게 저한테는 큰 다섯 살을 결정짓는 사건이에요. 학교를 간 그날, 우리 지난주에 최용석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좋았어요. 역시 하나님은 다양하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예. 근데 그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저는 또 많이 받았냐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처음 보스턴을 온 날, 그때 처음 아기를 아는 그날, 처음 직장을 들어간 그날, 결혼 손잡고 간 그날, 그 때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때, 그런 시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게 골격을 이루죠. 골격을 이룹니다. 직선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수직적인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덧입혀지고요, 만들어지고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때가 차서 시작되고 이루어진 사건들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러한 때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때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골리앗이 그랬죠. 그런지가 벌써 4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렇죠? 세상의 왕은 이스라엘의 사울도 아니고 블레셋의 골리앗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때에 다윗이 등장하죠. 거인 골리앗 앞에 모두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지 않죠.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것입니까?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사울의 졸개라고 조롱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사무엘상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학기 성경 공부 스케줄을 설명하고 금요일은 특별히 이제 사무엘을 좀 봤어요. 18장을 좀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무엘상 지금 이 장면에는 그렇죠? 사울도 나오죠. 요나단도 나오죠. 다윗도 나오죠. 블레셋 골리앗도 나오죠. 이스라엘 군대도 나오죠. 다양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또 다윗의 첫째 형도 나오죠. 다양한 인물들이 쫙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이제 나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이 다윗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을 보면 내 모습이 좀 많이 있죠. 현실이라는 골리앗 앞에 쪼그라져 있는 이제 학교 앞에, 내 연구 앞에, 직장 앞에, 관계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쪼그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사울 같아요. 이스라엘 군대 같지 다윗처럼 야, 너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욕보여?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고 뻥 판을 뒤집어엎고 다윗의 모습하고 우리는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속에 나는 고양이 앞에 생쥐 같아요. 갑과 을의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소년인데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엎어버리죠. 얼마나 통쾌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악인이 심판을 받고 약자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바잖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렇죠? 정말 다윗은 다윗이에요. 나하고 너무 달라요. 정말 무언가 특별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지만 나하고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다윗 정말 나와 다른가? 다윗이 정말 우리랑 날 때부터 다른 건가? 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재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아니라 재밌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 안에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예, 성경이 어떤 역사책을 팩트를 나열한 책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성경은 재미있어요. 자,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나오미, 보아스, 루트, 한나, 엘가나, 사무엘, 엘리, 홈니와 비니아스, 사울, 다윗, 큰형, 엘리압. 어쨌든 뭐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인물들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나의 과거가 보여지고 나의 현재 모습이 보여지고 장래의 모습이 보여질 때 이게 내 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져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My delight in the law of God, in the Bible. Therefore I meditate the word of God day and night. 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나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상고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여러분 빨리 속히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가 또 이제 더 의미를 부여해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고정관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성경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인물이나 두 인물이 나랑 좀 많이 비슷하고 어떤 사람은 나랑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마치 사울은 나랑 비슷하고 다윗은 좀 틀린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건 모든 인물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리플렉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심성을 가진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었어요. 이 관점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 묵상하면서 쭉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기가 찬지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다윗의 일상, 과거를 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이 믿음으로 진짜 골리앗에게 나가고 이기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요. 진짜 바람직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냥 자기 암시나 확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소년 다윗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일상을 살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정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한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내가 언젠가 한 번은 크게 쓰임 받을 거야. 골리앗과 같은 누가 될지 모르는 하여간 꿈에서 큰 형체를 내가 쓰러뜨리는 걸 봤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걸 계획하고 그날 가서 싸울 걸 알고 거길 간 게 아니라 다윗은 양을 치던 소년이었어요.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치즈 갖다 주라고 그래서 치즈 갖다 주러 간 거예요. 다윗은 그게 다예요. 일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골리앗을 만난 거고요. 그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할 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영광으로 돌리는 그 방법은 좀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다윗에게는 일상이 있었어요. 자, 어떤 일상의 반복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야, 일상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일상을. 그 일상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죠. 사울왕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임금님의 종인 저는, 사울 앞에 다윗이 얘기하죠.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봤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와, 대단한 스펙이죠. 대단. 여기서 사자랑 좀 싸워봤을 만한 분이 우리 용서 집사님하고 우리 보광 사자랑 한번 싸워보셨나요? 예? 꿈에서. 예. 강아지하고도 싸우기 좀 힘들죠. 근데 지금 사자랑 곰을 때려 눕혔잖아요. 아, 이거 굉장한 스펙이에요. 일단 투지. 아, 남다른 데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울 왕의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어린 소년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건 어린 소년이에요. 소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곰도 죽였고요. 내도 사자도 죽였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얘 언제 봤다고? 못 믿어요. 저 같으면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전쟁에 지면 다시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릴지 몰라요. 그런 결정적인 1대1인데 1특인데 어떻게 소년이 얘기하는 말만 듣고 그래 한번 싸워봐 보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울이 어디선가 블레셋 골리앗을 잡아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하도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근데 보고 뻥쳤잖아요.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 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You are a only boy. 이렇게 얘기해요. 넌 아직 작은 이스라엘 군대 징집에도 퀄리파이 되지 않는 소년이잖냐. 너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제정신이냐. 그때 이제 다윗이 나는요 곰도 때려잡았고요. 나는요 사자도 때려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 사람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네, 말도 안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떤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사울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사울이 도전을 모험을 합니다. 뭐냐면 37절에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예. 그러니까 막 그렇게 스펙을 내놔도 안 믿으니까 다윗은 계속 말을 한 거죠. 근데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기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사울이요, 지금은 믿음이 왜곡되고 강팍하여진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감동하니 예언도 하고요. 소도 찢어 죽이고요. 전쟁 놀라운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맹수의 입에 있을 때, 내가 맹수와 싸울 때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이야기할 때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 객관적인 팩트로는 불가능하지.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 아이가 하나님 함께 하시다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어 라는 감동이 왔겠죠. 그리고 나서 나간 거예요. 일상에서 검증된 신앙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냥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번 있었던 어떤 신앙 체험이 아니라 일상에서 검증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일상의 연장선상에서 골리앗을 때려 부순 거예요. 그 일상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죄악과 싸우기에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너희 죄악과 싸우는데, 옛 습관과 싸우는데,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듯이 싸우지 아니하노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말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나요? 자,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곰과 사자하고 싸웠다는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양치는 어느 날 곰이 잡아갔어요. 양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양을 잡아갔어요. 첫 경험이야. 맹수가 나타난 첫 경험이야. 골리앗 앞에서는 단번이지만 곰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잡으러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곰 앞에 섰을 때 벌벌벌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지 않았을까요? 돌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맞고 자기한테 달려오는 곰, 사자를 보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맹수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걸 봐서는 피지컬 컨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큰 맹수에게 매달려서 찢어지고 부서지면서 싸웠을 때 그에게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곰 사자니까 곰 한 마리, 사자 한 마리하고만 싸웠을까요? 아니면 늑대도 있고 고요태도 있고 여우도 있고 그 밖에 많은 맹수들과 싸운 것을 단 두 번의 싸움이 아니라 일상이 전쟁터였던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양치기 다윗의 일상은요, 전쟁터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대상은 소년이 이길 수 없는 곰과 사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의 거대함, 그렇죠? 어떤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믿음의 싸움이 뭐예요, 목사님? 믿음의 싸움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사랑 안에서 하는 거. 심플하게 얘기하면. 너무 심플해서 그냥 잊어버리나 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이 하나님 나라이고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 역사가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클리어하게 스테이트되어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쉽게 잊나 봐요. 우리의 싸움은요, 사랑으로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전쟁 아닌가요? 이 사랑은요, 믿음 없이는 시작할 수도 없는,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매일 성경을 펴서 읽는 것,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아침에 누군가 던진 그 말이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누군가의 눈빛이 내 마음을 완전히 긁어 놓고, 또 뭐 그래서 내 연약함과 부족한 과거가 막 진짜 용서를 치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발견하는 것, 나와 너무나도 기준이 다른 아니면 한참 모자른 내 옆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가 잘 되기 바라는 것, 그를 기뻐하는 것, 그게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예수 사랑 안에 예수 사랑을 하며 사는 건 여러분 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일상에는 믿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쉬운 싸움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피 튀기는 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누가 구해내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덤벼들지 않으면 사랑 없는 게 나타나지도 않고요. 사랑 없는 게 나타나지도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도 주시지도 않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과 명예, 지식, 업적, 권력을 갖느냐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상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결국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예수 사랑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딱 보면 더 힘센 사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더 힘센 곰이 되기 위해서, 더 영악한 여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상황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거기다 믿음을 갖다 붙여요. 우리의 싸움은 사자, 곰, 여우, 짐승이 더 센 짐승이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세의 때! 근데 심플해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잔인하다, 차갑다. 양심이 아주 그냥 무뎌졌다. 사랑이 없다, 하나로 딱 종결돼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있죠. 여러분 말세는요, 의사가 모자라서 말세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모자라서 말세도 아니고요. 먹을 게 모자라서 말세도 아니에요. 박사님들이 부족해서 말세도 아니에요. 목사가 부족해서 말세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이 부족해서 말세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져버렸기 때문에 말세인 거예요. 다윗은 일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왔어요.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골리앗이죠.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살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그 하나님의 때에 부끄러움과 수치,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 누구에게는 심판하시는 때가 되고요. 누구에게는 축복하는 영광의 때가 됩니다. 자, 결혼 때문에 고민할 때 다 나이가 차면 결혼, 때가 되면 다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때가 되니까 결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때가 되니까 결혼하는데 예, 짝을 만납니다. 연애는 타이밍이라고 그렇잖아요. 때를 딱 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연애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타이밍 잘 맞춘다고 연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 안 돼 있으면요, 그만큼 골탕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혼하고 그 확률로 높아진. 연애는 타이밍이긴 한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연애하고 준비하면 너무 데미지가 커요. 근데 동일해요. 여러분 때가 되면 결혼하죠. 때가 되면 온유가 나왔어요. 온유. 온유가 나왔어요. 부모가 돼요 갑자기. 때가 돼서. 때가 돼서 학교를 보내네. 때가 돼서 대학을 보내. 때가 돼서 장가를 보내네. 때가 돼서 때가 와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때가 와요. 그런데 내가 일상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아니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는 경험이 없으면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가 아니라 내가 심판받는 때예요. 죄송합니다. 온유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지옥엽으로 키웠어. 장가를 보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가운데 사는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이상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땡겨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우리에게 복되신지를 경험하고 가르쳐주지 못하면 아이고 우리 학교 어느 학교 가나? 우리 학교 직장은 제대로 잡나? 어떻게 먹고 사나?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때 가운데 휘둘리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때를까 찾아옵니다. 그냥 지금 일상 가운데 학생이라는 신분, 어느 직장이나 신분, 부모라는 신분 그냥 바쁘기만 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더 센 짐승이 되려고 바둥거리고 있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나? 냉정하게 쳐다보셔야 돼요.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리더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40명 또 돌아오면 80명 많은 숫자예요. 겁나 많은 숫자예요. 때가 왔어요. 때가. 하나님의 리더를 세워야 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괴로운 건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다른 리더들을 세우고 같이 양육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아,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를 넓혀주신 건 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내 바닥이 드러나는 때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뭐 꼭 크는 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시험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만남의 때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막 시작하세요. 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때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주의 때예요. 들을 기가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모두 은퇴할 때가 있어요. 우리 보스턴 장로교회 목사님 6월 중순에 이제 은퇴하십니다. 잘 은퇴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은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다 젊지만 은퇴할 때가 있어요. 병 가운데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죽음을 대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실력이 다 뽀록 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때를 살지 못하면 망신당할 때가 옵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세상의 권세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종이 호랑이. 여러분 고백이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더 커요. 믿음은 판을 뒤엎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자 되려고 바둥거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욕심쟁이를 갖고 뭘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음까지 이긴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영생을 맛보지 아니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 가운데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를 고백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일상 가운데 싸울 수 있었던 건 은혜였고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recognize하고 welcoming하고 기대어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